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의 처형을 앞두고 작성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앞에 구절을 다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5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온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약 20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섬겨온 디모데를 향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완성 지점에 이른다.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을까? 아닙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디모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된다. 왜 그런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익숙한 말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 너에게 지금 내가 죽기 얼마를 바라보면서 유언처럼 당부하고 이 말을 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해서 너의 구원의 완성의 지혜는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힙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 감동이란 표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후하고 불어넣어진 책이란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진 Theopneustos,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흙덩이에요.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우리 몸 비슷한 그런 형체가 만들어져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흙덩이의 코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에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의 성경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가 앞에 쓴 서신, 두 번째 쓴 서신 그런 뜻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사무엘서, 상하가 있죠. 이사야서, 각각의 책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시대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쓴 일반 서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특이한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이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었어요.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 그 기간은 1500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1500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150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투입된 그 저자,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저자이시지만 사용한 사람은 40명이 사용됩니다. 66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를 사용하여 66권의 책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성경이죠.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이 책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66권 전체가 관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종결됩니다. 66권의 각 성경책이 분량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작성된 시대도 다르고 기록된 형식, 우리는 그 시가 다르고 산문이 다르고 소설이 다르고 각각 그걸 우리 장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 장르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일반 책들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숨결 불어넣으셔서 만들어내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우주과학자들, 세계 석학들 참 많죠. 저는 이성적인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어떤 사실을 밝히는 팩트체크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과 관련해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재밌어요. 그런 유튜브들.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했을까요? 답을 찾았을까요? 우주가 존재하게 된 원인자, 진짜 지금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대한 해답, 답을 찾았을까요? 아직도 열띤 토론 중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언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닫고 논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있게 되었을까 계속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전체 성경이 필요해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어떤 성경책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성경에 대한 필요를 느끼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 외에 브로콜리나 샐러리 같은 엄마가 이게 먹으라 먹으라 해도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아이 때는 일단 입에 달고 맛있어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손이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야채와 과일을 그 중요성을 알고 필요를 느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손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경 말씀 섭취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지셔야 돼요. 안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부분의 성경에서만 은혜를 발견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10년 동안 영적 성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섭취하는 어떤 요소들, 부분들 달라져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하나님께서 호흡 불어넣으신 이 신비한 책, 특별한 책,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게 터진 게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되어서 가는데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서 이제 작년 아마 이쯤에 교회나 선교단체 가운데 잘못 주장을 하는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돌았어요. 백신 접종자에게 전자칩을 심는다. 그런 가짜 뉴스도 있었고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인터콥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빌 게이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신으로 DNA 조작해서 세계 시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일반 뉴스 매체에서 다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괴담 수준의 백신 공포.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백신 1, 2차 맞고 부스터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에 비교적 가볍고 그냥 조금 앓는 수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백신이 유익하구나라고 알죠. 1년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으니까 여러 정보도 막 알아보고 했죠. 저는 한국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저희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전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호흡 곤란, 체온 이상, 깊은 기침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백신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가짜 뉴스가 잘못 전달했죠.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단어는 조금씩 오버랩되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설교 끝날 때까지 네 개를 다루게 될 텐데 이 네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하는데 유익이 있어요. 디다스칼리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instruction 그런 뜻입니다. instruction.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번지 점프 하신 분 있어요? 가이드의 사전 설명 듣지 아니하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가이드가 사람들 세워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주의 사항을 교육합니다. 안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말하는 거 잔소리 아닙니다. 아, 됐고 하면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말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년도 더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논산에서 이제 사주관 기본 훈련을 받고요. 그때는 뭐 경례도 배우고 걷는 법, 군가, 뭐 사격, 유격 이런 게 다 배우는데 총을 지급받고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용했던 총이 M1이라는 좀 긴 총인데 무겁고 훈련병들 대부분은 처음 총을 만진 사람들이었죠. 사격장에 딱 들어가니까 조교와 교관들까지 모두 긴장해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는 다른 것과는 달리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에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총기 사고는 그냥 죽는 거 그러니까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자마자 훈련을 막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계속해요. 총알이 장전된 총은 절대 사람을 향해서 안 된다. 총알이 들어가 있는 총은요. 사람을 향하면 안 된대요. 맞잖아요. 어쩌지 모르니까. 땅을 향하거나 위로 향하거나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총알이 장전된 총은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총 쏠 수 있는 그것을 사루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표적이 저쪽에 있죠. 훈련병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총을 가지고 겨누어서 이제 교관이 발사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을 표적을 향해서 격발할 텐데 우리 소대 훈련병 중에 한 친구가 발사 그렇게 했는데 방아쇠가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반대는 바바바박 그게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 녀석이 총구를 이렇게 든 채 조교를 향해서 총알이 안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조교가 시뻘게 치면서 야 이 삐 처리해야 되겠어요. 야 이 개 뭐 삐 저게 미쳤나 그러면 막 분노해가지고 근데 이 훈련병이 지금 총구 내려 하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총구 내려 그런데 이 총을 들고 이렇게 해요. 총알이 안 나가요. 총구 내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총을 돌려서 조교가 신속하게 달려와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발을 걷어차면서 총알을 빼앗았어요. 발길, 군화 발길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막 걷어차면서 총을 확 빼앗았어요. 우리 소대 전체 사격 중단하고 고통스러운 PT 체조 받았습니다. 그때 총알이 장전된 총은 절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을 생명과 직결되는 말을 그 순간 동료 훈련병이 잘 모르니까 당황해서 잊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익과 이렇게 직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술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존재의 세계와 관련돼서 뭔가를 주장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말씀을 듣기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영혼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진실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종교들은 모든 철학들은 나름대로의 답과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신론자도 사실은 하나의 믿음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들과 철학들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했을까요? 답을 찾았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혼 구원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넣으신 성경 말씀과 컨설팅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오늘 시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없나요? 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방편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종교에도 영혼 구원이 없다. 그래서 생애를 걸쳐서 어떤 종교에 헌신해서 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구원이 없더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마치 훈련병에게 총알이 장전된 총을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어떤 훈련병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책망하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책망은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 성경은 그냥 꾸지점 이런 느낌이 많은데 conviction 그 느낌이 강해요. conviction 진실의 눈뜨개에서 사실을 인정하게 함 그런 뜻이에요.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나요? 아픔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성숙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할 때 작은 아픔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지금 10살 난 아들, 딸들 불에 한두 번 다 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주의합니다. 이들이 한두 살 아기였을 때 불이 무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불이 무서워 손대면 안 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약을 해보지 않고 마약이 해롭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마약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마약의 부작용과 위험을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아는 그 과정, 실제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픔을 내가 체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 저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저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내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불의가 행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뇌물을 쓰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힘있는 사람과 선을 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부를 가지는 것이 인생 성공으로 생각해요. 그 철학 가운데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법을 어겨가면서 힘있는 사람과 인맥을 만들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불을 이제 거머쥐려고 하는데, 가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부가 많은 사람, 큰 사람, 그런 사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불을 가진 사람이 군림하고 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끼는 자식을 보면서 이 공부 막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 전세계 행복해야 될 텐데. 그래서 불을 크게 가지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하기 시작하죠. 밥이나 먹고 살까 이렇게. 세상은 불을 가지기 위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불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수단 저수단을 다 써서 이렇게 불의한 방식도 동원하면서 그래서 불을 거머쥐고 부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서 거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단지 부자의 모습만 보여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무서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행로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복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돼요. 10절을 읽으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대부분 돈을 더 크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심장을 살핀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서 내 뭐 교회 헌금할 건데 뭐. 그 철학이 강하면 이 구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단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자기 마음대로 택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치부는 불을 쌓는다는 것이거든요. 불의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불을 쌓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자고새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그런가 봐요. 알이 없는데도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의 행위를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수단으로 바이패스하고 그 코너하면서 취한 불의한 물질들은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되어 있고 마침내 너는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이다. 두 번째, 세상은 큰 불을 가진 자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인식해요. 네, 하나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큰 부를 가진 자가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 이게 잘못된 인식이구나. 내가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뭔가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근데 없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좀 더라는 그 차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 좀 더 가지게 되고 좀 더 그것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큰 부를 가진 자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세상은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행복지수와는 다르게 그 내면의 어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소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불을 가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을 유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불에 드린 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목적으로 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잘못된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목적으로 불을 만드는 그런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많은 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불을 축적해요. 그런데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행복지수가 낮아요. 자신이 바라던가는 정반대쪽에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는 이 표현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 없이 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을 영어로 correction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함.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듯이 굽은 허리를 펴듯이 바르게 함 correction입니다. 예, 한국 교회는 장로교 전통이 강한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런 유대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었다. 끝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그 약속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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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저 도시 문제도 많고 폭력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세계 정치에서 골칫거리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것을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대체신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는 구약 전체를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다고 했습니다. 인맥을 따라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여 읽어나갈 때 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셔야 돼요. 로마서 9장 9장에서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할애한 중요한 세계 챕터인데 로마서 11장 1절 보시겠습니까? 문맥 가운데 읽어나가면은 아주 다르게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챕터에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부르지 않았답니다. 누가 말하는 어떤 주장을 듣고 자리 잡은 생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굽은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듯이 바른 생각, 바른 가치,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수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료 교육입니다. 교육한다는 이 말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온, 파이데이아, 트레이닝이란 뜻입니다. 트레이닝. 의료, 의를 배우도록 트레이닝한다, 훈련한다. 무엇이 옳은지를 배우는 훈련을, 의를 배우는 훈련을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까, 어디서 발견할까? 유일하게 성경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회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유일한 자녀, 독생자를 장가 보냈습니다. 자,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정답일까? 얘가 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제 아내와 제 눈에 보기에 애인 거예요. 애.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부모가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제가 보기에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제 자식입니다. 근데 얘가 결혼했어요. 이 아내와 남편이 된 거죠.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말할 수 없는 차원의 그 신비한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고 성경도 한 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결혼하는 순간에 미성숙한 부분도 많지만 이들이 하나의 유닛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둘은 독립된 단위를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목사님, 제가 간섭 안 하면 쟤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릴 텐데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왜? 아픔을 통해서 배우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한 자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유닛을,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요. 부모가 뒤로 물러나는 만큼 성장해요. 간섭하거나 돕는 만큼, 끼어드는 만큼 그들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기 쉬운데 저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뒤에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언제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든든한 뒤에서 버팀목처럼 기둥 역할을 해주시고 지원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취할 옳은 길인지를 자세를 교정하듯이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했으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 저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자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 힘은 세워지고 내 포켓에는 돈이 조금씩 더 쌓이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보기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분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었는데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나이도 들고 신체적으로도 어떤 나는 더 건강하고 활발한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부작용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대할 때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관련해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 하나님의 의견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부모와 자녀 간의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부모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 공경하거나 순종하거나 좋은 말로 대하기 참 힘든 고집스러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 힘들어.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전혀 본의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적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빠 술주정뱅인데요. 여기는 예배겠죠.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좋아하라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부모 좋아하라고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가치 있게 얘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섬직인 뜻 가운데서 너를 존재하도록 낳아주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는 인격이 개떡 같아요. 그것을 보지 말고 너를 지금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모의 위치를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말 안 통하는 부모가 있죠. 그래도 그 부모의 위치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이 신약에도 고스란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십계명 10개의 그 계명 가운데 다른 9개의 계명과는 달리 복된 약속이 부착된 그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것은 3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요?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는. 저는 지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부모가 자녀 보기에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들을 쉽게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으로 성장해 주십시오. 부모인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가 존중할 수 있는 부모 되는 것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할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요? 형통하고 장수하고 복을 약속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잘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인격 자체가 존중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 아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공경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 부모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부모가 마음이 안 될 때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나 인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낳아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낳아준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된 위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거역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부모 존중하면 잘 된다고 그랬지. 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약속에 있는 착해문이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의 진단이에요. 나 자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어떤 부분에는 다 관찰하지 못했지만은 여기 말씀하는 약속에 있는 적개명에 따라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말씀을 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멘 하고 끝나요. 중간 지점점에 우리 성경의 중간 지점점에 시편 119편 18절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가? 왜 이런 강구를 시편 기자가 할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내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보석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이 비치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